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근대화 시기에 개항을 언제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념상으로는 일본은 1854년에 페리 제독이 그 흑선을 몰고 와서 개항을 했고, 우리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개항을 했다. 그러니 개항의 시기가 일본보다 조금 늦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사적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다른지, 그리고 일본은 언제 개항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개항을 최초로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몰고 온 그 시기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참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43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50년 전에 일본의 그 가고시마의 최남단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고시마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 그 최남단에 화산이 막 연기를 뿜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일본의 우주발사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1543년에 포르투갈 선박이 물건을 가득 싣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실려 있었는데, 이때 그 다네가시마를 다스리는 영주가 15살 먹은 그 영주였습니다. 이 영주가 다른 물건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무슨 이상한 그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그 막대기를 애지중지하는 걸 보고,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화승총이라는 거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100m쯤 떨어진 곳에다가 관역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쾅 하고 쏘니까 막 굉음이 나면서 그 표적에 적중을 했습니다. 야, 이런 신기한 게 있느냐,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왜냐면 장사를 하러 왔으니까 이걸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총을 한 자루 주고 당신이 치르고 싶은 값대로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소년 영주가 고민을 하다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 은화 뭐 몇천 냥을 줬다고 하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줬습니다. 총 한 자루에 10억 원을 주다니,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자루를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자루에 10억 원을 샀으니까 한 자루당 5억 원을 주고 이 총을 산 거예요. 이 영주가 이 새로운 무기를 거기에 있는 그 도검 제작자에게, 앞으로 칼 만들지 말고 이걸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주니까, 이 도검을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똑같이 이제 그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그 총신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이 포르투갈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당신 딸을 나에게 시집을 보내주면 내가 이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을 포르투갈 상인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 여성 이름이 와카사라는 이름인데 지금 다네가시마에 가면은 그 와카사라는 여성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은 일본 최초로 국제 결혼한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조총을 국산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43년에. 자,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으로 가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서부터 포르투갈 선박이 일본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이해에 개방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그 총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름은 그 철포라는 건데 이 철포가 날아다니는 새도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조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해서 불과 20, 30년도 안 돼가지고 이 철포의 원 생산국은 유럽인데 유럽 대륙 전역에 있는 철포보다 일본에서 철포가 더 많이 생산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철포를 가지고 1592년에 일본군이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왔고 우리 조선군은 칼하고 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1543년에 개항을 하고 그리고 이 철포를 국산화를 해서 근대식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은 막 전국시대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막 난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러는 전국시대가 계속되다가 이 철포가 동원이 돼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됐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포 만드는 그 일을 관장을 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포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천하 통일한 다음에 조선에다가 이 철포를 두자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 철포를 받고, 야, 이게 뭐냐? 보니까 뭐 소리만 요란하고,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포를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두고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막 쳐들어올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게 징비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철포를 두자로 선물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 그까짓 거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왜 필요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조선 최고의 무장이라고 하는 신립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외병들이 조총을 가졌다 해도 그게 어디 쏠 때마다 맞는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고 내팽개 쳐뒀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아주 일본에게 초반에 형편없이 당한 이유는 조총에게 당한 겁니다. 조선에서도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조짐이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니까 일본이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아닐지 이거를 좀 정탐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통신사를 보낼 때 정사하고 부사를 보냈는데 정사가 부사가 당파가 서로 달랐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열린우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가가지고 일본을 다 11개월 동안 샅샅이 보고 온 다음에 보고를 했는데 정사는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산은 아이고 내가 가보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올 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왜냐? 당파가 달랐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는 정치가 국민들을 아주 실망시키고 망치는 데 아주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침략할 것이다, 한 사람은 침략할 것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또 갑론을박을 하다가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허둥지둥 피난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동인과 서인이 서로 당파가 달라가지고 동인은 침략을 한다, 서인은 침략을 안 한다. 그러니 서로 또 싸우다가 엉망진창이 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임진왜란은 예고된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591년에 일본 사신 그 히라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부산에 와가지고 중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일본은 조만간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 와서 알리는 것이니 잘 대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을 쳐들어가는 전쟁을 하기는 자기네들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본도 전쟁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어떠한 준비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부산에 가면은 그 당시 그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외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저 부산에 가면은 그 남포동이라고 있죠. 남포동하고 그 용두산공원 일대 전부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였습니다. 그 거주지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일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가지고 외관이 텅 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전쟁인데 우리는 전혀 예방을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이죠. 임진왜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호란은 뭐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온 전쟁인데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사실상 병자호란은 조선이 도발한 전쟁입니다. 1653년에 청나라의 그 누르하치의 아들인 그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황제에 그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즉위식을 하니 조선에서도 사신이 와서 참여를 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사신을 보냅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나덕헌하고 이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홍타이지가 이제 청태종으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니까 와서 당신들도 와서 이제 그 예를 표하라. 그러니까 아니 오랑캐한테 우리가 어떻게 예를 표하느냐. 오랑캐가 황제에 오른다는데 우리는 그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끝내 그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이 돼서 조선 사신들을 막 그 억지로 막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그러는 바람에 이 청태종의 즉위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이 청태종이 야 이제 앞으로 내가 황제에 올라가지고 앞으로는 그 저 조선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황제 뭐 청태종 해가지고 국서를 줬는데 이 나덕헌과 이확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 오랑캐가 황제라고 이름을 쓸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그 더러운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그 공문을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건너에 청나라 그 영빈관이 있는데 그 영빈관 쓰레기통에다가 이 황제의 국서를 내팽개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청나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침략을 한 것이 병자호란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병자호란에 뭐 침략을 당해가지고 뭐 저쩌고 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항복을 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피해의식만 강조를 해요. 우리가 도발을 했다라는 얘기는 교과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일본이 1570년경에 나가사키를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일본에는 천주교가 그 급속도로 전파가 돼가지고 나가사키 일대가 전부 천주교도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천주교인들을 기리시탄이라고 그랬는데 규슈 일대에 기리시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일본인들을 그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젊은이들을 로마로 보내자. 그래서 1582년 2월 21일 날 규슈 지역의 그 기독교 영주들이 아주 똑똑한 소년 4명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파견을 합니다. 1582년에. 그래가지고 이 4명 중에 3명이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해서 신부가 돼요. 그래서 신부 서품을 받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뭘 사가지고 왔냐면은 구텐베르크식 인쇄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항해용 지도를 사가지고 왔고요. 서양 악기를 그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사가지고 와서 뭘 했느냐. 일본어로 성경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혁명이 시작된 것은 이미 1600년 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160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인 리프더호라는 배가 규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 배에 네덜란드 선원, 영국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영국 선원 중에 그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원 이름이 얀 요스턴인데 요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도쿄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에도의 막부의 실력자를 쇼군이라고 하는데 쇼군이 보니까 이 친구가 배도 잘 만들고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아 너는 그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의 고문을 해라. 그래서 외국과 교역을 하는 고문으로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쇼군을 항상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타모토라는 이 소위 말하는 무사 중에서도 최상급 무사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600년부터 서양하고 교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외국하고 교역을 하려면 이 교역 수단,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국제교역을 할 때 통용되는 그 교역 수단은 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이 귀해서 은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본에서 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이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2위였습니다. 그 은이 이제 그 이와미라는 광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은은 전부 이게 아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채굴이 되기 때문에 이 아연하고 은을 분리시키는 이 재련술이 필요한데 일본에 이 재련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 첨단 재련수를 개발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는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아연과 은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는 분리법을 조선에서 그 개발을 했는데 조선에서는 모든 그 금광, 은광을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조선에서 금과 은이 나면 중국에서 조공을 바치라고 할까봐 모든 광, 은광, 금광을 폐쇄라고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기술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초청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일본이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의 그 이 여는 분리법을 그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여는 분리법을 전수를 해주면서 일본에서 은광들이 아주 대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되는 은을 가지고 일본이 교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그 당시에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그런 은광산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을 침공을 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은광에서 나오는 이 은을 가지고 열심히 해외로부터 무기를 사고 화약을 사와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한 것이 임진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가 여기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부산이고요. 1600년 무렵의 기록에 의하면 나가사키에 외국인 배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런 상선들, 이런 상선들이 유럽의 물건을 가득 싣고 나가사키로 들어와서 교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건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서양 서적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 서적을 일본말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번역관들을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서적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가지고. 특히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 학문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난학이라고 하는데 이 난학을 그 하는 사람들 번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18세기에 가면은 서양 의사가 15,000명이나 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아까 1582년에 소년 4명을 로마로 보내서 신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613년에 하세쿠라라는 그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멕시코로 해서 로마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게이초 유럽 파견 사절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13년입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그 타고 간 배는 이름이 산후안 바티스타호인데 이건 전부 일본이 만드는 배입니다. 일본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배에 180명의 일본인 사절단을 태우고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태평양을 건넌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거의 1949년도인가에 태평양을 건넙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300년 앞서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넌 기록은 1949년에 하와이에서 진해까지 6.25 때 최초로 그 북한하고 전투를 벌였던 백두사람이라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를 우리가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원래 군함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고요.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으로 쓰던 배인데 거기에다가 한국이 이제 해군은 만들었는데 군함이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가 쓰던 배에다가 그 대포를 달아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써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니고요.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대포를 달아가지고 그 배를 끌고 온 박유구라는 선장에 의해서 1949년에야 한국인이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300년 뒤진 겁니다. 300년. 자, 일본이 얼마나 이 해외 활동이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요 지도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일본의 무역선이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무역을 한 무역 루트입니다. 이미 1600년서부터 일본의 그 이 허가장을 받은 배들을 주인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선들이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진출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일본 물건을 가서 팔고 또 그 나라 특산물을 가서 사오고 하는 이 무역이 16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베트남하고 태국, 필리핀에는 니온 맛지라고 해서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구. 왜구는 뭐냐? 예. 무장한 그 상선을 왜구, 그 무장한 상선에 타고 있는 일본 사람을 왜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바다라는 거는 무법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배예요. 일반 배 가다가 자기네들보다 좀 약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 싶으면 해적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배를 탈취하는 것이 이게 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일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다 일반 상선이 무장을 하고 다니다가 여차하면은 약탈을 해요. 그래서 해군과 해적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남아를 그야말로 주름 잡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주름 잡은 시기를 보니까 1600년부터였더라.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죠? 그냥 공자왈, 맹자왈, 뭐 소중화 이런 것만 하고 있었을 때 일본은 이렇게 해외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이 관광지로 대지마라는 곳을 가는데, 대지마라는 것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입니다.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리를 만들어 놓고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만 여기에다가 와서 너희 나라만 이제 장사를 해라. 자,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시기에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이 왜 하필이면 네덜란드를 자기네들 파트너로 선택을 했을까요? 우선 첫째로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천주교를 와서 계속 천주교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종교 같은 거 안 퍼뜨리고 우리는 장사만 할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그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의 세계 정보망이 가장 광범위하다라는 사실을 일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게 독점 무역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네덜란드는 일본 막부에다가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그 보고를 해야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 조건으로 네덜란드에게 무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상관장은 자기네들의 무역선이 들어오면 네덜란드의 정보망이 전 세계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아우, 이번에 지금 영국에서 무슨 왕이 에드워드 3세에서 뭐 헨리 8세로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유럽에 어떤 사람이 무슨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뭐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전부 적어가지고 일본의 막부에다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하는 그 서류를 풍선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서보다 더 중요한 그 소식들이 막 필요하다 그러면은 별단 풍선서라고 해서 긴급 보고 형식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부는 그냥 저 동경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를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부 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무슨 항구를 떠나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지금 일본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네덜란드의 풍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또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서양 과학기술 서적, 의학 서적 이런 거를 받아다가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의학 서적 같은 거. 아까도 제가 뭐 18세기 의사가 서양 의사가 15,00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체와 관련된 용어들 이거 전부 이 시기에 일본이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혈관, 뇌, 뭐 피부, 근육, 뭐 심장 이런 거 다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만드는 걸 우리는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법률 용어, 일상 용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일본 말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다 토착 외국들이에요. 이런 말 쓰면 예를 들면 철학, 민주주의, 공화제, 문화 이런 용어들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그만한 그 신세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본만 보면 막 광분을 하죠. 이거 뭐가 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준 걸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 거는 인류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주자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은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중화를 선택하고 있는 문명국인데 저 이 쪽발이 외놈들은 중화의 은혜를 입지 않은 그냥 야만인이라고 무시를 했는데 그 무시를 한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도 고스란히 이 운동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박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주체 사상을 숭모하는 이 주사파 운동권들은 주자 성리학자들의 완벽한 후예들이다 하는 논문과 책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막부의 수도인 에도는 요즘으로 치면 저기 도쿄입니다. 동경이 18세기에 인구 100만을 돌파를 했고요. 그때 상수도, 하수도를 다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2년에 일본 소년들을 신부로 만들겠다고 4명을 보냈는데 그 보낸 그 친구들이 귀국을 하면서 가져온 이 구텐베르그 이 인쇄기로 이 출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700년대 초에 에도의 서점이 660곳이 있었다. 이동도서관, 출판업자, 6천 명이 도서를 발간하고 유통을 했다. 예. 이렇게 출판업을 통해서 유럽에서 수입된 이 서양의 서적들, 기술서적, 의학서적, 법률서적들을 재빨리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싼 값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혁명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7세기부터. 조선의 주자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오랑캐라고 여기는 청나라에서도 서점마다 책이 넘쳐났습니다. 1719년에 제9차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그 일본을 견문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보니까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더라. 문명국 조선의 사신이 일본 오사카에 가보니까 천지가 다 책이더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조선통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그 기록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이 관찰한 일본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 일본이 조선에 비해서 얼마나 선진국이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책이 천여종이고 민간에서 특이한 책과 각종 문집을 간행한 것이 조선의 100배가 넘는다라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의 폭발은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 서점에 밀집한 곳이 있는데 조선 사신들은 거기 가서 책 사느라고 바빠요. 자, 그러면 조선은 그럼 왜 이 출판이나 이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느냐? 조선에서는 학문이라는 것은 양반들만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괜히 이런 그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면 양반들에게 이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부를 못하도록 아예 한문을 그 공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게 뭐 1450몇 년인가 뭐 1440몇 년인가 뭐 이렇다는데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그 쓰기 어렵고 배우기 힘든 한문을 우리 공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조선에 온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어는 없고 맨 중국어 책만 있더라. 한문 책만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한문이라는 게 얼마나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몇 년 동안을 뭐 공자왈, 맹자왈, 뭐 하늘천 따지 뭐 이래가지고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심각했던 건 뭐냐. 조선에서는 이제 출판업을 그 하면은 그 정부에서 잡아다가 목을 칩니다. 어디 감히 싸가지 없이 그 책을 유통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몰래 유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책값이 얼마냐, 책값이. 과거 시험을 보려면 뭐 논어 맹자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 한 권에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책값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책을 사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조 시절인 1771년 7월 13일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몰래 책을 그렇게 그 파는 사람들을 책회라고 했습니다. 이 책회라는 서적 판매상이 일망타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섯 명은 귀향을 보내고 두 명은 저작거리에 나가서 목을 쳤습니다. 자식들이 이거 감히 싸가지 없이 책을 몰래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지식혁명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이 그냥 극소수의 양반들만 한문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자기들끼리만 국가의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일반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이 구조가 19세기 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조선에서 서적은 고가 자치품이에요. 중종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30만에서 180만 원이고 서적은 돈 없으면 도무지 책을 살 수가 없는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특권층 양반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자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 국민 중에 2% 내지 3%에 불과한 양반들만이 하는, 나머지 97%, 98%의 일반 백성들은 문맹 상태로 방치시켜 놓고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은 것이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뭘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을 한 문명국이다 이렇게 자랑들을 해요. 맞습니다. 금속활자를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발명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책을 대량으로 찍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마구 보급을 해서 지식을 막 보급을 하면은 지식혁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에서는 왜 지식혁명이 안 일어나고 우리보다 100년, 200년 뒤늦게 금속활자를 발명한 유럽에서 부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에 의해서 지식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부텐베르크는 제일 먼저 이 인쇄기를 만든 다음에 성경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독일어로 된 성경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캐토릭에서는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독일 사람들 중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막 마구 찍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독일어 배운 거죠. 그 다음으로 뭘 찍었느냐? 구텐베르그는 무슨 뭐 고배한 철학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쇄업자예요. 출판업자. 출판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 찍었느냐? 아주 야한 소설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막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한 소설을 읽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막 독일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금속활자를 발명해놓고 전부 정부가 통제해가지고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그 금괄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책만 3부 내지 5부 찔끔 찍고 활자는 전부 또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반들만 돌려봅니다. 양반들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몇 프로였을까? 서양 사람이 기록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문맹률이 78%였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자기 이름자나 겨우 쓸 줄 알고 신문을 봐도 까막눈이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조차도 못하는 이 무지랭이 문맹 상태로 방치해 놓은 것이 20세기 중반까지 우리의 참혹한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금속활자를 발명을 해놓고도 그냥 완전히 그 단절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이 금속활자 제조 기술 점점 퇴보를 해가지고 아주 출판 야만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1883년에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을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국민들을 개봉하려면은 신문을 내야 된다. 당신들 가서 신문을 내시오. 신문을 내려고 하니까 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쯔키치 활판 제조소라는 곳에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금속 활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납활자를 수입을 해다가 국영인쇄소인 방문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만든 신문이 한성순보라는 신문입니다. 한성순보는 우리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을 다섯 명을 초빙을 해다가 일본으로부터 활자를 만들어서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의 한성순보입니다. 아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에 야만국으로 전락을 했을까요? 모든 건 양반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책만 그냥 찍고 나머지는 전부 금고에다가 처박아놓고 아무도 접근도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그 뭐 무슨 법률, 그 다음에 의학, 문학, 철학, 뭐 특히 일본 사람들은 개화기 시절에 막 제일 그 관심 있게 퍼뜨린 게 뭐냐? 국제법입니다. 만국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만국공법 책을 막 수도 없이 찍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다 국제법 공부하라고. 국제법을 공부 안 하면은 우리 나가서 다 당한다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자기가 이제 서양을 유학을 하고 와서 책을 씁니다. 서양 사정. 이 책이 300만 부가 팔려요. 그 시절에. 그 다음에 학문의 권장이라고 그래서 그 서양 학문, 소위 말하는 이 발전된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문의 권장은 시리즈로 해서 10권인가가 나왔는데 이 책도 300만 부가 팔렸어요. 특히 일본이 개항을 하던 그 시기에 아주 특이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베시마 나우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저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곳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진짜 의식이 세계로 다 열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이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방어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고도관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엘리트 청년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는 이제 사가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사람은 또 그 시절에 이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걸리면 뭐 치사율도 높을 뿐더러 그 이렇게 한번 걸리면 얼굴에 막 곰보가 생겨가지고 아주 그 치료가 돼도 아주 흉한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법을 그 들여왔는데 이게 아무도 무서우니까 아무도 시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남 데려다가 장남에게 종두법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두법의 효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종두법을 우리나라 사람 지성영이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시행을 했어요. 이 양반은 화술방연구소, 정연방이화학연구소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증기기관을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약, 전신기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대포를 그 일본에서 사다가 대포를 막 분해해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무기, 대포 이런 걸 만들려면은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 철을 생산을 하려면은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철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제철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제철소를 누가 그 만드느냐? 조선에서 건너간 도공들이 가지고 있는 가마 기술이, 이거 보니까 가마 기술이 그 가마가 뭐 1300도, 1400도 막 이렇게 되니까 요 기술만 있으면 철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도공들을 전부 모셔다가 이 가마 기술로 제철소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반사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게. 이 반사로에서 만든 이 철로 대포도 만들고 전기관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의 근대화는 누가 한 거예요? 조선 도공의 기술이 일본의 근대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도공들은 어떻게 됐느냐? 임진왜란 때 바로 요 나베시마 나오마사의 직계조상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4군으로 조선에 와가지고 철수를 하면서 조선 도공들을 몇천 명을 잡아갔어요. 그 도공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제철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를 바로 사가번이 바로 저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인데 후쿠오카 아래 부분입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막 개항을 할 그 무렵에 사가번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장 능력이 유럽으로 치면 프로시아를 필적할 정도였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가번에서 이 나베시마 나오마사라는 이 천재가 나타나서 막 그야말로 근대화를 하고 막 제철소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바로 요 아래 여기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사스마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가고시마가 여기에 있고요. 이 사스마번을 다스리던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시마즈 나리아키라라는 이 영주가 있는데 야 사가번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영주의 자기 집에다가 슈세이칸이라고 하는 근대식 산업기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유리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방직공장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근대식 이 공업단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1200명이나 됐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우리가 근대를 하려면은 인재가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재는 일본도 그 조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신분이 뭐 황족이 있고 화족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라이 계급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런데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팽개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 픽업을 해서 요직에 맡긴다. 그래가지고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 오쿠보 도시미치, 이거 일본의 근대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로 치면 이제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아주 요직에다가 앉혀요. 계급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유럽에다가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본이 근대화를 했습니다. 가고시마에 가시면 지금도 그 심수관요라고 있습니다. 요분이 그 지금 현존하는 심수관인데, 이 심수관은 15대 심수관입니다. 1대서부터 15대까지 다 이름이 심수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심수관은 15대입니다. 그러니까 15대조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일본에 정착을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나 이 기술자들을 아주 극도로 예우를 합니다. 우리는 기술자를 죽으라고 부려먹기만 하고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장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예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공들을 잡아갔느냐.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뭐 연구에 의하면은 뭐 5만에서 9만 명 정도의 포로를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도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없었어요. 도자기 굽는 기술은 요즘으로 치면은 반도체의 그 원료가 되는 그 세라믹이라고 있는데 세라믹을 제조하는 기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당대의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와서 도공들을 집중적으로 그 포로로 끌고 간 이유는 자기네 나라에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야, 너 뭐 기술이 뭐야? 도자기 만드는 겁니다. 도자기 너는 모든 작업 다 면제. 세금도 면제. 아주 좋은 집 탁 내주고. 필요한 게 뭐야? 흙이 필요한데요. 군사들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흙까지 다 팔아 줘요. 이 양반을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막 만들고 싶었던 최상의 그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특히 일본이 히트친 게 뭐냐. 이 채색 도자기라는 겁니다. 이 도자기 보시면 울긋불긋하죠? 이 울긋불긋하게 색을 내려면은 이 염료가 필요한데 이 염료는 전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저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 이 지역에서 그 염료가 났습니다. 이 코발트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값보다 더 비쌌어요. 조선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원료, 안료를 못 사온 거예요. 고려시대만 해도 청자가 있었죠. 아주 어른한 빚을 나는 고려청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청자 빚을 내려면은 코발트 블루라는 그 안료를 사와야 되는데 이 안료가 이란이나 이런 데서만 나는 거였기 때문에 비싸니까 수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색깔이 없는 백자를 만들었죠. 조선 사람들이 뭐 흰색을 좋아해서 뭐 백자를 만들었다. 이건 다 사기고요. 한마디로 안료 살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철분을 칠합니다. 철분을 칠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벗겨내요. 철분을 칠해가지고 이거를 도자기에다 구면은 이게 갈색이 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분청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초기에는 백자를 만들다가 후기로 가면은 분청사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 정도인데 일본에서 이런 울긋불긋한 그 채색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나가사키에 온 중국 상인에게 억만금을 주고 안료를 샀다. 사서 해봤는데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서 그 안료 만드는 기술자를 또 억만금을 주고 모셔다가 조언을 들어가지고 조선 도공들이 만들어낸 게 이런 채색 도자기인데 이 채색 도자기를 본 나가사키에 온 네덜란드 상인들이 야 이거 유럽까지 가면 이거 장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실어다가 유럽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260년간 무지막지한 도자기를 유럽에다가 내다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대포도 사고 기술도 사고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면은 베스트 상품이 뽑히는데 3년 연속으로 일본의 채색 도자기가 다 세계를 휩쓸어요. 지금도 유럽의 왕실 그 컬렉션에 이런 데 가보면 뭐 사스마야끼, 뭐 아리따야끼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스마야끼는 심수관이 만든 거고 아리따야끼는 조선도공 이삼평이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채색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배들이 나가사키에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일본은 이 도자기를 유럽에다가 수출해 200몇십 년 동안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근대화를 이뤘습니다. 도자기 누가 만들었어요? 조선 도공들이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조선 도공들이 했어요. 그 조선 도공들이 만약에 포로로 안 잡혀가고 조선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뭐 천민이죠, 뭐. 그냥 양반들의 애완용 도장이나 만드는 수준. 그래가지고 19세기쯤 가면은 서양 선교사나 일본의 이 도자기 장인들이 조선에서 만드는 도자기를 보고 야, 이거 필리핀에서 만드는 거냐? 뭐 이렇게 후지냐? 이럴 정도로 조선의 도자기 수준은 급격히 퇴화를 했습니다. 요분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따라는 지역에 가면 그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 이분을 기리는 신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잔 신사라고 도자기 신사입니다. 도자기 신사. 거기에 이분이 모셔져 있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산 정상에 도조 이삼평 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리따에서 나오는 그 역사서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대포도 군함도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 이삼평 기념비의 앞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본의 보물을 만든다라고 써 있고 이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삼평은 우리의 대은인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써놨어요. 조선에서 온 도공이 대은인이래요. 이 대포와 이 군함, 이거 다 이삼평이가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은 저하고 이 코로나 사태 풀리면 여기를 같이 가자고요. 제가 이 증거물을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책 쓰기 위해서. 이 도잔신사에 가면은 이삼평이 앉아있는 이 모습과 이삼평이 만든 도자기를 딱 모셔다 놨어요. 일본이 이렇게 조선 도자기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을 그 무렵에 1795년 8월 6일 정조실록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도자기 굽는 분원에서 아니 저 도자기 만드는 저 장인 놈들이 자꾸만 기묘하게 기교를 부려서 제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뭐라고 어명을 내리느냐. 쓸데없고 기묘한 거 기묘하지 않은 거는 일체 만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어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그 모양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은 자기 나름의 뭔가의 그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죽도록 곤장 맞고 다 폐기 처분하고 이때서부터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완전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필리핀 수준으로 퇴화를 했다. 요게 일본 앞바다에 나타난 페리 제독의 그 흑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흑선이냐면 이 배가 미국 군항을 그걸 출항을 해가지고 일본까지 오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6개월 걸리는 동안 이 목재가, 그 당시는 배를 그 대부분 목재로 만들었는데 이 목재가 이제 바닷물이 튀어가지고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목재에다가 콜타르를 입힙니다. 이 콜타르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게 보여. 그래가지고 흑선이다. 그래서 구로훈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본의 개항은 1853년에 페리 제독이 와서 개항을 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43년에 포르투갈 그 선박이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표류가 아니라 와서 조총을 영주에게 판 그 순간 일본은 개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서부터 포르투갈 선박, 뭐 스페인 선박들이 일본으로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교역을 시작했거든요. 1600년에는 나가사키 항구가 뭐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나가사키가 완전히 개항지가 됐고, 그 이후에 주인선들 이런 것들을 동남아시아로 보내서 어마무시하게 무역을 했고, 도자기를 팔기 위해서 네덜란드 상선들이 나가사키를 제집들듯이 드나들었고, 조선 도공이 만든 채색 도자기를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을 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상상하기도 전부터 서양하고 개항을 했다. 그래서 18세기 이 무렵에 서양 의사가 15,000명이나 된다. 우리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그 시기에 소중하니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역사 시계바늘을 거꾸로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는 조선 중화가 됐고, 자, 요 통계를 보시면 1820년 통계에 의하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7, 8위권의 부자 나라였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이 일본이었습니다. 1820년에 일본이 세계 7대 부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미 17세기, 18세기에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도쿄에 660개가 만들어졌다는 사람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1894년까지 서울에 책방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어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군대가 104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제국은 군대가 몇 명이냐? 8,785명이었습니다. 자, 100만 대군과 8,700명의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은 왜 전쟁도 못 해보고 왜 나라를 그냥 뭐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나라를 넘겨줬죠? 왜 넘겨줬을까요? 전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죠. 이런 나라가 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냉엄하게 현실로 받아들일 때, 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좌표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정확한 인식을 할 텐데, 그냥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흐트러 놓고 그냥 뭐 일제가 그냥 침략 근성으로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니 저 했느니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일제 탓하고 뭐 을사오적 탓하고 그러면은 뭐 세상이 그러면 다시 벌떡 일어서나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드라마에서도 안 가르치고 어느 누구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우리가 참 뭐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